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오늘은 Is Democracy Possible Here? Chapter 2 테러리즘과 인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인간 존엄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원리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모든 사람의 삶은 평등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였죠. 이두 가지의 원리가, 인간 존엄의 domain 혹은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 책무의 원리라고 제가 번역한 것이 영어로는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죠. 그래서 이게 responsibility가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 책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책임이라고 번역해야 옳죠. 그래서 I'm responsible for that 할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뭐, I have a responsibility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책무라고 번역하면은 상당한 의역이 되는 셈입니다. 보통 이제 법철학에서 obligation 이걸 갖다가 책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duty는 의무. 네, responsibility는 책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런, 다른 번역 용어가 비추어 봐서 맞는데, 제가 왜 책무라고 했냐면은, 일단 그 드워킨 자신이 이 responsibility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회귀해서 그 결과가 돌아오는 어떤 사필 귀정의 의미로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듀티의 하나로서, 각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 듀티의 하나의 의미로서 썼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책임보단 책무라는 용어를 골랐고, 두 번째로는, 니 책임이야. 뭐, 니가 어떻게 살든 니 책임이야. 이런 것은 마치, 어떤, 특수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사에서만 정당화되는 그러한 그냥 전통 문화 이런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니일은 니 책임이고 내일은 내 책임이다 하는 그리고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두가 자기 삶을 책임질 원리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은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져야지, 뭘 그걸 사회에 바래나, 이런 오해까지로, 나아갈, 그런 소지가 있죠.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의미에서, 책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어가 일단 뭐 2006년도 이 책이 나왔고 합의가 된 바는 없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 책무의 원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강의를 끝내고 너무 맛있는 분과 같이 스타리그 결승전을 봤는데, 뭐 마치 오비완 케노비와 다스베이더가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천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마신에게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줘. 그래서 그 다크포스를 거의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He can manipulate the dark side of forces인데, 요번에 이제 김태경 소년과 오늘 저녁에 또 붙게 어떻게 공교롭게 스타리그 결승을 할 때마다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김태경 선수가 이제 마지원 선수랑 붙는 걸볼 텐데, 아무래도 그 다스베이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루크 스카이워커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루크 스카이워커랑 다스베이더랑 싸우면 영화에서는 팔 하나 잘리고 내가 네 애비다 이 소리 듣고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녹음하시는 분은 마지훈의 그 경기를 보면서 마지훈 선생 경기를 보면서 아, 악마다 이러면서 덜덜덜 이러고 있는데 아, 오늘 어쨌든 그 루크 스카이워커의 나름의 그 저항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빨리 끝내고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1절. 테러리즘, 권리, 그리고 안보. 이 시큐리티가 미국에서는 안전도 되고 안보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가지를 이제 약간 뉘앙스를 달리해서 구분하는데, 그냥 제가 문맥에 따라서 안보로도 번역하고 안전으로도 번역했는데, 그 왜냐하면은 이제 안보의 문제에 대한 정책과 계속해서 국내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를 대비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시큐리티라는 말을 그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쓰는데, 이게 안전 안보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용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1.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미국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의 자원 정체, 주도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더 안전하게 될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미국인들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그들에게 어떤 짓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세 가지 정부 행위, 정부 실천을 중심으로 놓고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surveillance, 감시, 두 번째가 강제 수사, 세 번째가 무기한 구금인데, 뭐 감시 같은 경우에는 애국법이 Patriot Act이 통과되어서 정부는 광범위한 도청과 도서 목록 수집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경찰국의 경찰국장의 승인으로도 금방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뭐세 번째로 부시 행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수용소에 구금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 고문을 지시하였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이를 위임하였는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은 법에 금지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문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메모랜덤을 돌렸다. 그 메모랜덤의 그 주장의 근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헌법의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니까 법에 금지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고문을 명령할 수 있다. 약간 초등학생 같은 논쟁인데, 미국에서는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구금자의 눈을 가리고 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퍼부음으로써 익사하고 있다는 환각을 주게 하는 물리적 신문수단은 고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네 번째, 현재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확인된 것만 수백 명이고 그 수천 명일 수도 있죠.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국내범을 다루는 형사 절차의 태도와 비교되어 국내범에게 지켜지는 불구속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 기소 없는 장기 구금의 금지와 같은 원칙이 연쇄살인 용의자에게는 지켜지고 있음에도 이들 수용소에 단지 정보를 알고 있다는 혐의로 수용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단 56에 보면은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행정부의 태도를 지지하는데 또 많은 자유주의 비판가들은 반대 논변을 전개하는데 영장 없는 도청은 위헌이며 unconstitutional. 무기한 구금은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단 7 법률적 쟁점은 의견 불일치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 부시의 지지자들은 법이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법률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것들은 9.11로 인해 상황이 변했으므로 용의자 권리와 즉 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권리와 안보 간의 균형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 쟁점이 아니라 규범적 쟁점이 의견 불일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부시 지지자들은 그 규범적 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 즉 상황이 변하면은 권리와 안보가 서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게 되는데 이 컴프로마이즈 하는 지점의 밸런스 스팟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좀 평화시에는 권리를 많이 보장하고 안보가 위험해지면 그 균형점이 안보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권리를 많이 축소하게 되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메타포, 언유인데 이러한 메타포가 미국인들의 정신을 깊게 지배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도된 논의를 가져오고 있다고 드워키는 보고 있습니다. 즉 문단 8에서 이러한 논변은 이 문제, 즉 용의자의 그 테러 용의자 또는 테러 정보에 관한 어떤 유해한 정보를 갖고 있는 참고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도시 내부 도로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와 같은 어떤 정책적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용 수익 분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차원의 질문입니다. 도시 내부 도로망은 A, B, C, D 안이 있으면은 그각 안에 비용과 수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비용은 적게 들고 수익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도로망을 건설해서 교통 체증도 줄이고 또 도시에 들어오는 외부 관광 수입 자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가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도로망을 조직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용과 수익의 문제인데 권리와 안보를 비용과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권리를 비용으로 보고 안보를 수익으로 볼 수도 없고 또 권리를 수익으로 보고 안보를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균형점의 메타포가 지금은 다미넌트 지배적인데 그러한 메타포는 잘못된 것이다. 문단 9. 보수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야만적 행동으로 그들의 권리를 상실했으므로 forfeited. 미국은 이들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도덕적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자격 또는 그런 어떤 규범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entitled to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러한 주장은 틀리거나 양가적인 사실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대량살상 무기를 근거로 이라크전을 지지했는데 이것이 거짓임이 밝혀진 지금에도 이라크가 9.11을 일으켰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되풀이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믿게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중동 출신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어떤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고과정을 따르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사실적 문제는 요 책에서 논하는 토론 중심이 아니고 미국의 반테러리스트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쟁은 사실에 대한 불일치에 그 중심이 놓여 있지 않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 이라크가 9.11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라는 헌법의 선언에 근거를 두고 뭐 권리와 안보 간의 균형점이 바뀌어야 되므로 그 고문도 하고 무기한 구금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중심은 바로 그러한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느냐 아니다. 여기 위배라고 썼는데 침해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은 violation of human right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권 침해, 아주 간단하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문단 10. 인권은 9.11에 의해 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개념이다. 보수주의자들 말대로 인권이라는 것이 9.11 때문에 폐물이 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뒤에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습니다. 문단 11과 13에서 이때까지 부시 행정부가 주장하던 논변을 비판하는 논변 두 가지를 구별해서 법률적 쟁점은 이 차에서 다루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쟁점, 그 쟁점을 한번 다루어 보겠다. 2절은 상당히 그 미국적 특수성이 있는 장인데, 그래서 이 우리의 민주주의 시리즈 강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연관이 좀 있고, 이게 상당한 내용인데, 그래도 책한 권을 다루는데 2장을 통째로 빼면은 더워킨 선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무엇이 인권인가? 그래서 최근에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인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그러한 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 가지 정책적 권고를 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는 모든 문제가 인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범적 판단들을 숙고해서 내리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인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차별을 하지 말라고, 회사 보고 나이 차별을 하지 마라, 회사가 나이 차별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뭐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나이 때문에 회사에 못 들어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때문에 인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쓸어넣고자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어떤 것의 규범적 효력은 그것이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의 검열금지 규정과 같은 것도 검열이라는 의미를 가장 한정된 의미, 내용에 대한 어떤 사전 제출 의무, 그다음 뭐 사전 심사, 그리고 사전 심사되지 않은 내용의 표현 금지, 그리고 그러한 사전 심사 제도와 표현의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요네 가지를 갖추었을 때 검열이라고 하고, 그 위에 어떤 표현의 방법을 제한한다거나 표현의 시기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공영파 방송에서의 어떤 광고의 어떤 그런 형태를 제한한다거나 검열에 포함하지 않아야지만 검열 금지라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보다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어떤 규범력을 가지는,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것도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쓸어 담으려고 하지 말고 정의의 차원, justice의 차원, 그 다음에 보다 정당한 정책의 차원, 이런 것들과 구별해서 인권의 차원은 그 중에서 가장 밑에, 가장 베이스라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문단 15. legal right, political right와는 어떻게 다른가? 법적 권리, 정치적 권리와 어떻게 다른가? 몇몇 법적 권리, 특히 우리가 헌법적 권리라 부르는 것들은 특별한 힘과 역할을 갖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조,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은 그러한 종류의 권리를 창설한다. 그 권리는 공동체 일반적 이익을 위해서도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이 헌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 권리가 이미 존재했었던 도덕적 권리이고 헌법이 이를 법적 권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미 존재했었던 도덕적 권리란 개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이를 정치적 권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로서 사람들 사이의 권리는 사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쇄를 달라. 왜 전화도 안 받냐? 6개월마다 인쇄 보고를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인쇄 보고가 한 번도 안 오냐? 이런 것들은 사건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출간하는데, 이것은 미풍량 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간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정치적 권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문단 16. 모든 정부의 정당성 있는 행위는, 제가 정당성 있다고 번역하는 다 legitimate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서로 다른 인민들 간의 이익의 맞교환을 포함한다. trade of different people's interest. 공동체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어떤 법은 일부 시민들은 불리하게 하고 다른 시민들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치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사치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수입업자, 생산자는 불리하게 되겠죠. 반면에 필수제라든지 필수제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는 은행이 유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사치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비생산적인 부문에 유동성이 모여서 생산적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경제학 잘못 배운 사람들은 부자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잘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자가 호텔에서 최근은 아니고 한 상당한 몇달 됐는데 한나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결혼 비용 상한제 이런 거를 제안했다가 철회가 됐는데 결혼 비용 상한제 를 했을 때그 의견들이 보면은 부자가 돈을 써야 돈이 돌아서 경제가 잘 되지. 결혼 비용 상한제 같은 거 하면은 그러면 경제가 침체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혼 대단히 사치스러운 결혼 뭐한 번에 10억씩 드는 그런 결혼식에 돈을 쓰면은 어떤 그 부분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죠. 10억씩 드는 결혼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되풀이하고, 그런 용도에 쓰이는 건물들을 짓고, 그런 부분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돈이 그런 부분에 계속 투자돼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고용된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될 것이고, 그 부분이 부흥하게 되면은 그쪽 경제 활동이 부흥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돈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인 공동체의 복지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만약에 저축되었다면은 저축된 돈을 누군가가 저축이 많으면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율 낮은 이자율에 누가 생산적인 부분에 그 돈을 빌려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폐를 농장 안에다 숨겨 놓는 것보다는 결혼식에 쓰는 게 낫겠지만은 저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공동체 복지에 비춰봐서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결혼식 비용에 대해 상한제를 주는 것은 뭐 비효율적인 법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비싼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사치제에 대해 세금을 하면 비싼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 그 비싼 결혼식을 주요 사업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불리해지겠지만은 반사적으로 이제 싼 결혼식을 하고 있던 결혼식 업체들 그리고 또뭐그 돈이 생산적 부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어떤 정부가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일부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불리해졌다. 나 예상도 못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 근거만 가지고 illegitimate 하다. 이것은 정당성이 없는 정책으로서 내가 비록 소수자이지만 도저히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도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부문이다. 즉 어떤 사람들의 문단 17 특정한 권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공동체가 전반적인 혜택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들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적 권리는 통상적인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종류의 막교한 논변에 우승하는 어떤 패, 트럼프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정당화시키는, 제가 정당성 있는이라는 것은 legitimate를 번역한 것이고, 정당화시키는 거는 justify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패는 다른 패들을 모두 이기는 패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했던 카드 게임 중에서, 군대 카드, 군대 계급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이병부터 국가 원수까지, 카드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똑같은 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는 이병한테 지고 그 다음은 전부 계급 순대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병 냈는데 대위 내면은 대위가 이기고 그러면 이제 일병은 이제 저쪽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 대위는 다시 자기 폐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상대방의 그 이병을 잡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국가 원수가 어떤 패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병을 웬만해선 잘안 내거든요. 사람들 또 국가 원수도 불안해서 잘안 돼요. 그래서 바로 국가 원수 밑에 있는 대장이라든지 준장 뭐 이런 거 내고 그럼 상대방이 대장 준장 내면 이때 국가 원수를 한번 내 가지고 대장을 잡아먹으면은 상당히 하여튼 재밌는 게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병한테 질 때는 그 국가 원수가 어떤 패가 아니지만 만약 이병이 묻혔다 그러면 어떤 패가 되겠죠. 왜 게임에서 이병이 국가 원수를 이길까? 그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역시 그 군주라든지 국가 원수가 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중의 어떤 혁명이다, 힘이다 이런 것이 그 애들이 갖고 노는 그 군대 게임 카드 안에 그런 철학을 녹여놨더란 말이죠. 그 도박 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 봐도 그 영주 농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농노가 영주를 이기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패 예로는 검열받지 않을 권리, free speech right,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동체가 특정한 경우에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법적 권리를 가지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정당화하느냐? 그런 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 이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문단 18.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강한 주장, strong claim을 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원용하는 개인의 이익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중요하여 그와 같은 강한 주장을 정당화시키는지. 즉, 어떤 패다. 이건 내가 불리한데, 내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라도 이런 이익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주장을 정당화시키는지를 보여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이건 정치적 권리야 이렇게 주장하든가, 자기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가들이 많이 오는 사치적인 결혼식에는 정치가들이 많이 오니까 이건 정치적 결혼식이야, 정치적 권리야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인간 존엄의 두 원리, 그두 원리의 해석을 통해서 그 정당화 척도를 마련한다. 그래서 그 정당화는 그 원리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19. 나라마다 정치적 권리는 다르다. 영국과 다른 국가에서는 특정 인종에 대한 정오 발언을 공적으로 하는 것이 범죄로서 금지된다. 그래서 금둥이들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백인들은 냉혈한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 범죄로서 금지된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발언도 폭동이나 범죄를 부추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죠. 그렇지만 법으로서 형벌을 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회에서 KKK 단이 두건을 쓰고 뭐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이제 평화 시위를 하면서 우리 백인의 우월적 권리를 다시 가져야 된다, 흑인들이 지금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오 발언을 한단 말이죠. 영국에서는 그거 자체로 다 체포해가지고 형벌을 매길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대학 학장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대학에서 당연히 쫓겨나는 거고, 정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고, 기업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불매 운동을 하겠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이는 존엄의 두 원리에 대한 해석이 미국과 영국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또뭐 다른 예로서는 미국은 사회권을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권이 일종의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마다 정치적 권리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정치적 권리를 정당화하는 척도인 그 인간 존엄의 두 원리에 대한 해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단 21. 인권. 이제 인권이 정치적 권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적 권리의 일종이나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종류의 정치적 권리다. 이런 점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 이념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중요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가 그 국가를 침공하거나 그 경제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독일 작가가 감옥에 갇힌 것은 정치적 권리의 침해 사례이지만, 미국인이 보기에는 이를 이유로 독일을 침공하거나 경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침공이나 경제 제재를 막바로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인권 침해가 대량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그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제연합의 수단을 숙고해 보기 위한 계기는 제공한다고 할수 있겠죠. 반면에 인종 청소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들 범죄를 멈추기 위한 중대한 제재를 숙고해 볼수 있습니다. 즉, 실제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고, 또한 어떤 나라들마다 달라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는 거죠. 문단 21.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분에 관한 일설은 판단적 검증 대신 경험적 검증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저지멘탈 테스트 대신 경험적 검증을 사용하자. 주요한 종교, 정치적 문화를 가진 사회 모두에 인정되는 그러한 종류의 정치적 권리만 인권을 인정하다. 그러니까 empirically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종교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불교, 기독교가 있겠죠.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주요한 정치 문화, 권위주의 독재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있죠. 이런 문화를 가진 모두에 인정되는 그러한 종류의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으로 지정하는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일문화 제국주의를 막는다. 그렇지만 단점은 너무 명백하다. 주요한 정치적 문화를 가진 사회, 지금 전 지구상에 존중할 만한 민주주의의 관행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몇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인데, 그런 권위주의 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들이 고문을 잘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박정희 독재 시절에는 고문을 하는 것이 고문 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권이 아니었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단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단 23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보다 비판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만약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일의 법률이 시민의 존엄을 위배한다면 왜 우리는 이를 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가? 문단 24, 별표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는 인권 존엄을 원리로서 존중하는 정부의 선한 신념에 기반한 잘못과 인간 존엄에 대한 경멸 또는 무관심만을 보여주는 행위를 구분함으로써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하는 독일 작가를 처벌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인간 존엄의 원리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존중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정부의 선한 신념에 기반을 해서 이두 가지 원리 해석해 보니까 아무리 개인의 책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민적 존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독일 사람들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반면에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은 고문해 가지고 죽여도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 대한 경멸 또는 무관심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경멸 또는 무관심만을 보여주는 행위를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on good faith mistake와 bad faith violation 이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그래서 선한 신념에 기반한 잘못은 부정의하거나 부정당한 법률일 수는 있어도 인권 침해 법률일 수는 없지만, contempt or indifference to human dignity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인권 침해일 것이다. 문단 25. 인권에 대한 이때까지의 설명은 필연적으로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요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째로 동그라미 치시고 인권의 한계선, 기본 한계선,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한다.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는 모든 정부가 침해하지 않아야 할 한계선으로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권리를 그 밑으로 침해할 수는 없는. 즉, 이게 왜 베이스라인이냐면은 인간은 평등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원리와 삶의 개인적 책무 원리에 대한 어떠한 intelligible interpretation, 어떠한 지성적인 해석도 도출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연 이 인간 존엄의 원리를 존중한다면 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원리에서 도출하는 논변 과정을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문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변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고문과 같은 행위는 정부가 할수 없는 한계선 밖의 행위가 된다. 둘째로 그 요구는 정부가 인간 존엄의 원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 그 정부의 이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달리 이해하든지 간에 자기의 이해에 모순되게 행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정부 자신의 원리에 대한 모순적 행위는 그 희생자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극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미국 사람은 인종 혐오 발언을 해도 된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여행하다가 인종 혐오 발언을 했는데 당장 체포해가지고 처벌하게 되면은 물론 한국에서는 인종 혐오 발언이 가정적으로 봤을 때 처벌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그러한 원리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미국과. 근데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미국 자신들의 이해, its own understanding에 따라서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3절, baseline violation, 기본 한계선 위배, 기본 한계선 침해. 문단 27.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독일의 법률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미국 법조인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두 원리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의 일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단 28. 그러나 정부의 어떤 행위는 너무나 명백하게 인간 존엄의 원리와 모순되어서 어떤 지성적인 개념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의 목록이 바로 인권의 핵심 리스트와 관련된 것이겠죠. 문단 29. 첫 번째 원리로부터 시작하자. The principle declares. First principle declares the intrinsic and equal importance of every human life. 여기서 제가 IEIE를 강조를 했는데 프린트를 하니까 거의 강조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킹의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읊을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문자를 따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intrinsic에서 I를 따고 the equal에서 E를 따고 importance에서 I를 따고 of every human life에서 every의 E에 E를 땁니다. 그러면은 IEIE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를 아느냐 이러면은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안 외워진다 아이로 하니까 안 외워진다 그러시는 분은 한국말로 외워야 되겠죠. 한국말로 본질적이고 평등한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본자를 따고 평자를 따고 중자를 따고 모자를 따면은 본평중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중절모를 쓴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중절모를 쓰면은 자신의 시나리오가 아주 재밌어진다고 어떤 징크스 같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절모를 쓰고서 그 커피숍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마구 써댄 다음에 영화사에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화사에서 빠꾸를 매기면서 친절하게도 각 시나리오마다 평을 적어서 보내줬던, 크리틱을 적어서 보내줬는데, 하나같이 빨간 펜으로, 교정이 돼 있고, 참으로 재미없는 시나리오다 하는 결론적인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평을 본 중절모를 쓴 작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평중모.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대한 평을 본 중절모를 쓴 작가가 자신의 삶의 과연 본질적으로 평등한 중요성을 지니느냐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중절모를 쓴 작가도 본질적이고 평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1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겠고, 두 번째 원리는 The principle which insists that individuals have a personal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values that define success in their lives인데, personal에서 P를 따고, responsibility에서 R을 따고, determine에서 D를 따고, value에서 V를 따고, 다시 define에서 D를 따고, success에서 S를 따면은 PRDBDS가 되죠. 그래서 그 영화 중에 금발이 너무해, To Blondi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금발인 여학생이 하버드 법대에 지원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PR을 닮은,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DVD를 구워가지고 보내가지고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는데, 보통 글에다가 적어가지고 나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였고 나는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예뻐요 이러면서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할수 있느냐? 할수 있다.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DVD가 훌륭한 DVD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PRDBDS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IEIE. 예. 두 번째 원리는 PRDBDS. 그래서 이것을 PRDBDS라 그래서 꼭그 포르노 DVDS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포르노를 보든 말든 나의 개인적 책무에 관한 나의 successful life에 대한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NO가 남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말고 금발이 너무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발이 너무해를 첫 번째 원리의 그 평을 본 중절모를 쓴 사람이 썼다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단 29를 돌아가서 1원칙을 경멸하는 사례는 바로 뻔뻔스러운 편견과 차별을 그 구성원의 일부에 대해서 보이는 정부의 행위다. 샘족에 대해서 아리안 인족의, 불신자에 대하여 신앙인의, 흑인에 대하여 백인의 우월성에 의존한 정책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 의거한 정부 행위는 소수자에 대한 고문과 인종 청소로 이어집니다. 문단 30,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자. 이 원칙에 대한 해석도 국가마다 다르다. 청소년기까지의 의무교육은 이 원칙의 침해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은 첫 번째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능력을 감소시키고는 증가시키고, 두 번째로 의지박약의 시기에도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허용 가능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형태로 보인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놀지 마라. 이런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해석도 성립 가능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를, 로마자 소문자 1, 2와 같은 이유로서 구성해서, 의무교육을,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에 대해서 비판적 해석, 특히 의무교육이 의무취약과 동일하게 취급될 때 의무 취약이 과연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존중하는 해석인가에 대해서 비판으로서 첫째, 학교 체제는 그 시스템상 서로맞자 1, 2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능력이 과연 감소되기보다는 증가되느냐.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정신적으로 종속되거나 체계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의지박약의 시기에도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그들이 삶에서 유용한 지식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 등을 배우도록 해주는가. 에 따라서 이것은 상급의 좋은 학교로 지나가는 소수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제가 잘못했죠. 구성원을 제외하고 다수의 구성원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위반, 즉 IEIE, Intrinsic and Equal Importance of Every Human Life에 대한 위반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의무취약과 의무교육은 다르다. 서로맞자 1, 2는 어떤 것을 의무로 하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죠.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와 양립 가능한 온전적 간섭주의는 오직 수복 불가능성의 원리에 의거한 간섭입니다. 즉, 근시안을 가지고 있고, 중독이나 이런 근시안, 중독, 뭐, 어떤 긴박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활용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상황이 지났을 때, 그 상황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은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동의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개인적 결정으로 인하여 수복 불가능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온정적 간섭주의죠. 그래서 마약을 못 먹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안전벨트를 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서로맞자 1, 2를 이유로만 한다면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능력을 증가시켜 줄게, 그리고 의지박약의 시기에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해줄게 이러면은 노숙자들 다 수용해가지고 한번 교육대에서 한번 굴러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숙자뿐이겠습니까? 청년 실업 해가지고 네가 지금 뱃돼지가 불러가지고 취직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굴러보자. 그러면은 3D 업종에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 2가 1, 2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복 불가능성의 원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애를 갖다가 다락방에 넣어놓고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부모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해서 수복 불가능한 어떤 손해를 가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학교 제도, 의무 취약으로서 의무 교육이 이해되었을 때는 학교 제도를 이용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복 불가능한 심리적, 지능적 외상이나 지능 저발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증명이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가 많고, 심리적 외상이나 지능의 저발발, 인지 발달 단계상 꼭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서 아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간섭의 목표가 되어야지, 특정한 커리큘럼을 특정한 형태로 강제하는 것은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에서 평등에도 어긋나고 자유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다리 버전을 위배하는 그런 사례라는 점을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논점은 무엇이냐? 의무취약을 강제하는 것은 원리에 대한 지성적인 해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의무취약을 심지어 더 고도화할 것을 주장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싶은 bad faith, 인간 존엄의 원리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선 신중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치약 강제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인권 침해면은 지금 대량으로 인권 침해가 전 국민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대량으로 부증이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의무 여지 없이 지켜져야 할 인권의 기준선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문단 31. 그러나 다시 한번 정부는 개인 책무의 원리에 대한 선한 신념으로 이를 실행해야지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예는, 그러니까 의무취약과 달리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예로서는 지정된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원칙에서 부인하고 허가를 받지 않는 표현을 모두 처벌하는 것을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정부 또는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해 협박하고 죽이고 고문하는 것은 그 원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는 것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대표적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편지를 쓰긴 하지만 의무치약을 폐지하라고 편지를 쓰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정된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립학교가 지정된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퇴학 조치를 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하였다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시 사건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사인간의 권리이고, 물론 이것도 분명히 헌법의 문제이고 인권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권으로 다 집어넣으면은 아까 어떤 거라고 했죠? 즉그 인권이라는 개념 내에 포섭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의 규범력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관련이 있고 또한 부증이한 법률이고 국가가 자신의 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정당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권은 정치적 권리의 일종이며 그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정치적 권리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사립학교에서 사립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의 확대를 교육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실현시키려는 종교 활동의 자유라는 중요한 권리의 실현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텔리저블한 방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뺑뺑이로 이루어져서 사립학교에 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이고 또 대학에서도 학벌을 목표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대학에 종교학교라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해석의 문제이죠. 국가가 국립대학에서, 공립학교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단 32. 고문이 정보 발견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반박하는 사실적 증거는 많이 있지만, 설사 그러한 경험적 가정이 맞다고 할지라도 고문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문은, 보통 이제 피의자 신문은 고문을 안 하고, 이런 그 CSI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과학 수사에서 정거를 탁 해가지고 봐라, 네 발자국이 여기 있잖아, 자네 그 지문도 여기 있네. 요즘은 이제 자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피의자 신문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예, 존댓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네의 지문이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안 하시면은 형량에서 참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요 질문에 의하면은 지문이나 뭐, 자네의 알리바이 등에 의하면은 전혀 옴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형량이 한 10년은 나오겠는데요. 뭐, 이런데 자백을 하시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많이 받아도 5년 받을 거고, 그것도 나중에 또 자백했다는 게 가석방 판단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불죠. 왜냐면 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폭들이 이렇게 제일 말단 조폭들은 가면은 아 모른대요 이렇게 막 멋대지만 제일 높은 사람은 잡히면은 아이고 검사님 이러면서 다 붑니다. 왜냐면 아니까 부는 게 형량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상 참작, 형량 참작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어떤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어떤 협상을 유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여전히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죠. 반면에 고문은 피의자를 결정력이 없는 단순히 소리 지르는 동물로 격하시킵니다. 따라서 이는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가장 심대한 모욕, The most grave insult to his humanity.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가장 심대한 침해이다. The most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그렇기 때문에 고문은 인간 존엄의 원리에 대한 어떠한 지성적인 해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성책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 33. 이제 보다 논증적인 사례. Capital Punishment, 사형제도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어키는 사형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며 미국 헌법 수정조항 8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인권 침해이기도 한 것일까? 인권 침해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가의 헌법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법률은 자국에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범죄 용의자, 를 본국으로 강제 소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한국에서 저지르고 한국에서 출국을 해서 도망갔다면 그러면 프랑스로 가면은 프랑스에서는 한국으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프랑스에서 그러면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재판을 따로 받을 수도 있겠죠. 문단 34. 그러나 기본 한계선 검증,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거쳐보면 사형이 인권을 침해하라는 점은 결론이 확실한 사안이 아니다. At best, inconclusive. 왜냐하면 두 가지 별개의 신념이 처벌로서 죽음을 명하는 것과 인간 존엄성을 화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 존엄의 원리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부터 사형제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거에 최소한 두 가지 어떤 주장이 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사형제도가 살인에 대한 중대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사형제는 무고한 사람의 인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간 삶의 평등하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의 인명과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명을 무고한 사람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널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너도 사실 intrinsic and equal importance가 있긴 있다. 그렇지만 저 무고한 사람 더 죽을지도 모르게 억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억지를 위해서 죽어지는 게그 사람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사람이 껌을 뱉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 껌을 못 뱉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equal importance 한 걸로 다루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은 살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 구한다. 그래서 이 억지 효과를 갖느냐에 대해서 최근까지 나온 경제학 논문들을 보면은 제가 읽은 논문에 한해서는 억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엠네스티 같은 데서 그 통계 같은 걸 해석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사형을 실시하는 주와 실시하지 않는 주, 사형을 시행하는 나라와 시행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형제는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통계의 기초가 안된 거죠. 경상도에서 사형을 실시하고 전라도에 실시 안 하면은 그래서 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러면은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라마다 실제로 범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마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적 검증은 어떤 같은 주, 동일한 주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사형이 사형제가 실시되기 전과 실시된 후를 비교하거나, 또는 사형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된 사형 건수가 몇 건이 늘어날 때 과연 범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폐기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르면 억지 효과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둘째로, 살인에 대한 응보는 바로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즉, 이로써 범죄로 인해 생긴 사태는 정지되고, 범죄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정의한 사태는 공동체의 그 자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로서 복구된다는 것이죠. 도키는 이 명제가 대단히 비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 존엄에 대한 경멸을 보이고 있다거나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두 신념을 다 받아들입니다. 즉, 사형제도가 살인에 대한 중대한 억지 효과를 갖고, 두 번째로 살인에 대한 응보는 그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논변은 오판의 가능성 논변이다. 요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오판의 가능성 논변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 오판의 가능성 논변을 제기해봤자 이러한 위험은 인간 삶에 대하여 경멸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껏해야 기본 한계성 검증의 결과를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들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인간 존엄의 원리에 대한 경멸을 보이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고문이나 인종 청소와는 달리, 또는 인종 차별과는 달리, 보론으로서 이 문제를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짧게 이야기한다면은, 두 가지 문제가 규범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식론상의 위험으로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저는 사형에 대해서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규범적 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오판 가능성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교안으로 보면 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모든 형사 재판에는 오심의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DNA 같은 CSI 과학 수사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마음만 품으면은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강간으로 30년 형을 받은 사람이 뭐 8년 뒤 혹은 15년 뒤에도 종종 유전자 검사에서 조작이 있었고,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진범이 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조작이 밝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 십몇 년 살았던가, 그 청년이 강간 살인으로 십몇 년을 살았는데 50억 받았더라고요. 미국에는 예, 50억 주더라고요. 근데 15년 50억보다 훨씬 비싸죠, 사실. 누가 50억 준다 그러고 15년 뒤로 됩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5살 먹은 애나 그런 거 선택하지. 솔직히 뭐 아무도 선택 안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30살이다 그러면 15년 뒤면 45인데 좋은 시절 다 가고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이지만, 문명국가의 형사 절차는 오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면 형사 보상을 받습니다. 50억 받았단 말이죠. 즉,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는 오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론적 위험이 규범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도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그러한 부정의가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사용제도를 형벌체계 내로 도입하게 되면 그 순간 형사사법제도는 다른 형벌을 받을 때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있는 인식론적 문제에서 파생하는 규범적 불균형, 즉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고도 아무런 복구를 그 사회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규범적 불균형을 그대로 놓아두게 된다. 이는 법구조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통합성이 결여된 예는 주민등록번호가 짝수인 사람은 낙태를 해도 합법이고 홀수인 사람은 낙태를 하면 불법이다.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짝수인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되고 홀수인 사람은 군대 안 간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타협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리의 공동체의 정당성 있는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되기에 커다란 요소를 결여한 것이죠. 이러한 어떤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불법화는 낙태 반대자와 낙태 찬성자의 첨예한 견해를 절충한 타협 아니며 각각의 입장에서 아예 상대방 입장대로 완전히 관철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비즈니스 상의 문제죠. 비즈니스 상의 문제고 원리의 공동체,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그런 국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즉, 통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짝수인 사람을 사형 이외의 형벌을 받는 사람을 보고 홀수인 사람은 사형을 받는 사람을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재심이나 형사보상의 문제는 짝수인 사람에게만 허용되어 있고 홀수인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통 인식론적으로 또한 두 번째로 절대 오심이 아니라는 확신을 비슷한 것을 가지게 되는 때는 바로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인데 이로써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자백 강요의 위험이고 둘째는 자백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또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통 자백은 수사와 공판 절차에 대한 협조로 양형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내릴 때 확실한 인식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형을 때리고 자백을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오류성의 주관적 확신을 주지 않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내린다면은 이는 다른 처벌을 내릴 때와 비교해서 양형과 관련해서 아무런 통합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형 이외의 처벌이 문제될 때는 자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다. 사형과 관련하여 자백이 고려되면 이것은 인식론적 오류의 위험을 제거해주는 사형을 위한 기초가 터져야 되는 요소이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 통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5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 통상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서 들어왔던 정치범의 사형 가능성 문제 역시 규범적인 논지와 관련된 것이죠. 규범적인 논지 바로 그 자체죠.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널리 보아 악법에 의한 사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악법에 의한 사형에 대한 어떤 복구, 그러한 것 역시 우리의 헌법적 규범 체계 내로 통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지만 이 사회가 일부 집단의 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일시적으로 독재 사회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헌법 전문에도 저항권을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독일 헌법처럼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딱 명문조항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조항은 없지만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헌법학자들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니까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또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보았으니까 4.19는 국민 저항권의 행사 의 결과였고, 그래서 헌법 전문도 규범적인 힘을 가지는 헌법 텍스트의 일부이고 그에 따르면 저항권이 있다라고 보통 다수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구조 내에서는 독재 집단의 집권과 그것을 뒤집어 엎고 규범적으로 민주사회를 복원하는 구상이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민주사회를 복원할 때좀 물건 부수고 실정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죠. 민주사회가 복원되면. 근데 한편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이 존재하고 그 악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고 위헌으로 판결된 처벌 조항에 근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형벌을 규정한 법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오류성의 가정이 사부체계 내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헌법 전문의 저항권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의 재심 규정 역시 악법에 의한 형벌, 처벌을 다시 교정하고 복구하려는 체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은 이러한 체계성에서 예외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악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악법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는데 악법이 위헌으로 판결되어서 물론 그 사람이 헌법 재판을 제기를 하면은 사형이 집행되진 않겠죠. 근데 보통 그 사람은 사형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제기를 해서 몇년 뒤에 위헌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죽은 사람은 뭐 죽은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익명 판결도 저항권의 행사도 재심도 그에게 가해진 불의를 법적으로라도 교정시킬 수 있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사의 헌법 구조는 통합성을 희생함으로써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판의 문제, 악법의 문제는 사실 규범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통합성 있는 법 구조만이 정당성을 갖춘 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강력한 규범적인 논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읽어보시고 문단 35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다루고 있는 이슈로 돌아가 보자. Question. 테러리스트와 투쟁하는 미국의 정책은 인권의 기본 한계선, 그 나라의 전통과 관행이 어떠하건 간에 모든 나라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권리,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였는가? 첫째로 고문은 기본 한계선을 위배했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에 대한 어떠한 intelligible justification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소 없는 무기한 구금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문단 36에 옹호하는 논변으로서 수용된 사람들은 테러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큰일 난다. 무고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게 아니고 무고한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을 같이 풀어주게 되면은 큰일 나는데, 통상의 곰팡 절차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격한 배심원의 편결에 의해서 이런 걸 하면은 풀어줄 위험, 이게 무죄로 나왔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네, 집에 가야, 집에 가라 이랬는데 낄낄낄 웃으면서 집에 폭탄 치고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용소에서 군 장교가 있었어요. 밀리터리 아피서가 신문 뒤에 석방이냐 계속 구금이냐를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신문을 구별해야 되는데 피자 신문은 뉴스페이퍼는 기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기관이 하는 거,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몰아세우는 거, 이게 뉴스페이퍼고, 신문, 하트페이퍼, 하트페이퍼 혹은 무스페이퍼, 심판관이 판사가 사람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사람의 사정을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히어링과 캐치닝, 신문이 히어링, 뉴스페이퍼인 신문은 캐스팅이죠. 캐스팅은 인테로게이션의 일부라고 볼수 있고, 신문은 히어링은 재판 절차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라고 그러죠. 뭐 들어보자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런 걸잘 못써. 특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신문은 일단 저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 발음으로선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 일단 글자로 쓸 때는 구별을 해야 되고 하여튼 기소도 안 하면서 계속 수사기관에서 억류시켜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떤 디텐션 센터, 미국의 수용소에서는 그런 일을 무기한,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배심원과 재판관 없이 군이 기소자, 심판관, 배심원의 역할을 모두 하게 된다. 그래서 기소자의 역할과 심판관의 역할을 즉 수사의 주체와 심판의 주체가 동일한 것을 규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규문주의는 중세 마녀사냥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원림재판 이런 것도 다 규문주의죠. 자기 국내법에 대해서는 탄핵주의를 취하면서 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단 38. 많은 사람들이 위 5논변이 매우 설득력 있는 논변이라고 생각하여 행정부의 구금 관행이 인권의 기본 한계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이해로 뭐 군 장교가 신문 절차 뒤 석방이냐 구금이냐 결정하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또 풀어줄 위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 우리 무고한 미국 시민들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퀄 임포턴스도 만족했고 또 그런 점에서 또그 사람 아예 안 풀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군 장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 정도면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충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논변이다. 그러니까 디텐션 센터 프랙티스 최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베이스라인 테스트 말고 배드 페이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테스트가 다시 한번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절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테스트에 하면은 위와 같은 옹호논변은 깨어지게 된다. 즉 기본적인 인권은 기본 한계선 검증에 의해서만 파악되지 않는다. Fundamental human right cannot exist only by baseline test. 기본적인 인권은 특정한 국가가 받아들인 존엄의 해석으로서 보장되는 정치적 권리를 적용함에 있어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매우 강건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의 자유는 보호는 인간의 존엄을 요구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국가, 그 특정 국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다른 국가는 그러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국가 내 일부 집단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히 두 원리를 다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특정한 방향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이해를 해서 기본적인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근데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 온전히 그 예로 두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만약에 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원리를 해석해 보니까 요거란 말이야. 홀로코스트 부인하면 처벌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처벌해. 그래서 처벌하는 거는 인권 위배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증오 발언 뭐 하면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네가 매장당한 거는 뭐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그 말을 했다고 너는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인권 유배라는 거죠. 그것은 베이스라인 테스트에 의해서는 괜찮지만은 이 배드 페이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권이란 이념의 두 번째 검증은 존엄에 관한 존중이 consistent, 일관된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검증은 그 특정한 정부와 꾀하는 존엄에 대한 conception, 개념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과연 detention center practice가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냐? 마약은 미국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온다. 근데 미국은 마약거래 혐의자나 정보 보유자를 무기한 투옥하고 군장교의 신문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미국이 왜 마약거래 혐의자나 정보 보유자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문단 42에, 42와 43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인간 존엄의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문단 42와 43에 나와 있습니다. 감금은 노예제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그러니까 extreme form of slavery라는 것이죠. 감금.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약간 더 개선시키기 위하여 끔찍한 노예제를 누군가에게 강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펑크 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근데 그런 주장을 우리가 그 사람 특이한 사람일세 이렇게 보고 넘어가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어떤 원리로서 다룰 수가 없는 까닭은 감금이라는 것은 노예제의 극단적인 형태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가둬놓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할아버지 노예 큰 충격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성매매 여성과 같은 경우에, 강제적 성착취로 어떤 건물에 가두어 놓고 자물쇠를 감고, 그래서 화재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게 바로 노예제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노예의 극단적인 형태가 감금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킨다. 뭐,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노예로 써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생산성 높게 싼 값으로 물건을 보급받을 수 있다더니까, 혹은 뭐 우리가 좀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덜더 안전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단 43, 공정한 공판 절차가 있으면 감금과 기타 처벌도, 그러니까 42는 원칙이고 43은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노예제의 극단적인 형태의 감금이 어떻게 해서 정당화되느냐를 다시 수정해서, 원리를 리파인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감금과 기타 처벌도 그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덜 소중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선을 파괴하도록 공동체의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적과 좋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바로 피고인 자신의 선택이요 숙고된 결정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 공동체가 감금과 기타 처벌로 대우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전적으로 그 범죄자가 실제로 in fact 그러한 방향을 선택,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냐, 그래서 그 범죄를 자기가 숙고된 의도로서 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말을 어렵게 했지만 무슨 뜻이냐? 원래 감금, 아무나 감금하면 안 된다. 그게 설사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라고 감금하면 안 된다. 이게 출발점이고, 그렇지만 유죄로 확정되는 사람은 감금해도 되는데, 왜 감금해도 되냐면은 진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감금 당할 짓을 지가 했다는 거죠. 감금을 당할 짓을 했다. 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선을 파괴했기 때문에 너는 응보를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우가 정당화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라면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노예제의 극단적인 형태를 무고한 사람에게 그냥 부과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형사 절차가 공정해야 되죠. 실체 진실 발견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소자 측, 수사관 측에서만 유리한 증거들만 게시되고, 게시된다는 말은 이제 까발려서 보여진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게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주먹으로 이렇게 탁 쳤는데 억하고 죽어버렸다고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배를 하는데 탁 쳤는데 죽었어요. 근데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법률적 조언이 없이 변호인은 법률적 조언이 없이 검사가 그 피고인에게 배를 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폭행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살인죄인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고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법리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IRA 폭탄 테러로 몰려가지고 일가족이 감옥살이를 하는 그 영국 영화를 보면은 그 대단히 중요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경찰이 그 신원을 확보하고서도 그것을 숨겨버렸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공개하였다면은 공정한 형사 절차가 됐겠죠. 그것을 경찰이 숨겼다는 것은 그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다시금 그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실제로 그의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러한 의문의 제기는 우리가 노예제의 극단적인 형태의 감금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강제하는데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거래 혐의자다, 정보 보유자다 이런 사람들을 무기한 투옥하고 군장교의 신문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논리 순서에 비춰봐 그 사람을 수단으로서 대우하여 끔찍한 노예제를 강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인간존엄 원리의 미국인의 해석인 것이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해석과 달리 테러 용의자나 테러 정보 보유자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원리의 인간 존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its own understanding, 즉 두 번째 요구, 기본적인 인권의 두 번째 요구, 어떤 국가는 그 특정한 해석의 결과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배제시킬 수 없다는 그러한 원리에 위반되어서 인권 침해라는 것이죠. 베이스라인은 통과할지라도. 문단 44는 포론으로서 물론 재판 절차 없이 구금시키는 상황이 있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쟁 포로를 구금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 경우에 우리의 실행은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전쟁 포로는 재판 없이 구금되기는 하지만 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정되어 있고 이때도 자비로운 조건 하에서 군생활 하듯이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 둘